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타이완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두 정상의 화상통화에서는 타이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외교부 관리들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은 타이완 독립을 위한 분리주의자들의 움직임과 외부 세력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의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을 단호히 수호하는 것은 14억 중국인민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부정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타이완 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거나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이 점령한 남부지역 탈환을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폭격기와 함께 재보급이 어려운 지역에 러시아 병력을 고립시키는 작전을 통해 남부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군은 어제 자국군 항공기가 남부 요충지인 헤르손 주변과 인근 다른 도시의 러시아군 거점 5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몇 주 동안 이 지역의 북쪽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정착지를 탈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그러나 러시아가 이 지역 방어를 위해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반도에 인접한 헤르손 지역은 지난 2월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군에 함락됐습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지역과 북부 체르니우 지역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 올렉시 호르모프 준장은 러시아가 이날 흑해에서 크이우 지역을 겨냥해 미사일 6발을 발사하고 외곽의 류티즈 마을에 주둔해 있는 군부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모프 준장은 러시아의 공격으로 건물 한 채가 파괴되고 두 채가 손상됐다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부차 마을에서 이 미사일 중 하나를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렉시 쿨레바 크이우 주지사는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민간인 5명 등 1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수도 크이우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것은 50여일 만입니다. 이와 관련해 쿨레바 주지사는 우크라이나 TV에 출연해 러시아가 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인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대해 복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어제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상하이 협력기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우즈베키스탄 수도에서 만나 양국 관계와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현재 가혹하고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강대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양국 간 소통 강화가 상호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추진, 진정한 다자주의 견지와 실천, 국제 질서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브로프 장관은 중러 관계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시험을 견디고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와 전략적 상호 신뢰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화답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자국 최전선 상공 가까이에 진입한 미확인 물체의 경고 신호탄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어제 타이완 관할 마추 열도의 둥인다오 상공에 미확인 물체가 두 차례 매우 가까이 접근했다며 해당 지역에 주둔한 군이 대응 차원에서 신호탄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 관계자는 미확인 물체가 무인기였다며 해당 지역을 정찰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워싱턴에서 아프간 여성들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아프리카 협의기구 출범식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해 8월 아프간의 정권을 재장악한 탈레반 과도정부 하에서 여성과 여성 지지자들이 공공생활에서 대부분 지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승절 기념행사 연설 발언과 관련해 직접적인 반응은 내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을 거듭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가 두 번째 주부터 다뤄질 것이라고 유엔 군축실이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가 북한이 미사일 자금의 최고 3분의 1을 사이버 활동으로 마련한다면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대부분 지역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6도, 최고 26도에서 3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기념행사 연설에서 미국과 한국을 향해 군사적 위협을 한 데 대해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북한이 도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점도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승절 기념행사 연설 발언과 관련해 직접적인 반응은 내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을 위협으로 거듭 규정했습니다.
The comments we've heard in recent hours are not categorically different from what we've heard from the DPRK regime over the course of recent months and recent years, unfortunately.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가 최근 몇 시간 동안 들었던 발언들은 지난 몇 달 동안 그리고 불행하게도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정권으로부터 들었던 것과 절대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우리는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도 우리로부터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DPRK, as we've consistently said,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We have a vital.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가 한결같이 말했듯이 북한은 국제 평화와 안보, 세계 비확산 체제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사용에 맞서 방어하며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들의 범위를 제한하고 무엇보다 미국 국민들과 배치된 병력, 우리 동맹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다며 미국이 북한의 이미지를 계속 훼손시키고 북한의 안전과 근본 이익을 엄중히 침해하려 든다면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직함없이 부르며 비난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정권과 군부 깡패들이 선제적으로 북한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며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전쟁 억제력 또한 절대적인 자기의 힘을 충실히, 정확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북 관계의 현주소를 묻는 질문에 불행히도 꽤 오랫동안 지속된 상황으로부터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We undertook in the early part of this administration a policy review to determine the most effective approach to the DPRK. The result of that policy review was
이어 북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을 결정하기 위해 우리는 정책 검토를 실시했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대화와 외교, 조약 동맹들과의 일치된 협력 관계를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과 양자적, 삼자적으로 협력관계를 심화하면서 이러한 정책의 핵심 요소를 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웬디 셔먼 부장관,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모두 일본, 한국 측 상대와 3자 대화를 열어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제기하는 광범위한 위협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회의 때마다 또 국무부와 다른 곳에서 일관되게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으며 대화와 외교를 추구한다는 점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Now, of course, we have not heard a substantive response or certainly any indication that the DPRK at present is seeking to take us up on that offer.
프라이스 대변인은 물론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실질적인 반응이나 어떠한 징후도 듣지 못했다며 그동안 우리는 조약 동맹국들과 긴밀히 조율할 것이며 북한으로부터 도발이 계속 나올 경우 비용과 결과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고 핵 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위협이라고 미국 공군참모총장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통합 억지력은 북한에도 적용된다며 강력한 미한 동맹이 이 같은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공군참모총장이 28일 올해 계속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브라운 참모총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신미국 안보센터가 주최한 대담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미국 공군의 대응을 묻는 BOA의 질문에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핵 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a threat as they continue their ICBM testing and pursuing a nuclear capability.
브라운 참모총장은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통합 억지력은 중국의 도전과 러시아의 심각한 위협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 극단주의자 등 다른 도전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t's something that we've got to pay attention to. The integrated deterrence is not only applies to our pacing challenge of the PRC.
브라운 참모총장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미국 공군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미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very strong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served there twice.
브라운 참모총장은 미국은 한국과 매우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다면서 과거 한국에서 두 번에 걸쳐 복무하고 태평양 공군사령관을 역임하면서 동맹국들의 약속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F-35 전투기를 보유한 한국 공군 전력이 성장하고 있고 미한 양국군이 연합훈련의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최근 주한미군이 군산 공군기지에 F-35A를 추가 배치한 사실 등을 언급했습니다.
So way to show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and work between our and Republic of the
브라운 참모총장은 그러면서 이것은 미한 동맹의 힘과 우리가 갖고 있는 긴밀한 관계, 미 공군과 한국 공군의 노력이 그러한 억지력을 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공군참모총장은 앞서 지난 5월 미국 상원 군사위 2023 회기연도 예산안 총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공군분명위의 서면 보고를 통해서도 북한의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참모총장은 프랭크 켄달 공군장관과 존 레이먼드 우주군 참모총장과 공동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북한과 이란,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들은 그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계속적인 기회를 이용할 지속적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공격 억지, 군사 충돌에서 이기기 위한 준비 태세와 회복력 있는 통합군 구축을 국가안보의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또한 핵 억지력은 통합 억지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미국의 전략적 억지력은 통합군과 동맹, 파트너 국가의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핵확산 금지 조약 평가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가 두 번째 주부터 다뤄질 것이라고 유엔 군축실이 밝혔습니다. 특히 안전조치 협정을 논의하는 제2위원회가 북핵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1일부터 26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핵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두 번째 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유엔 군축실이 설명했습니다. 유엔 군축실 대변인은 27일 VOA에 NPT 평가 회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에 분과위원회 일정들이 진행된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는 제2위원회가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제10차 NPT 평가회의에 3개의 분과위원회 중 제1위원회는 핵 군축, 제2위원회는 안전조치 협정과 비핵지대, 제3위원회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논의합니다. 유엔 군축실 대변인은 각 분과위원회가 산하 보조기구들을 구성할 것이며 보조기구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열립니다. 10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 4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된 끝에 이번에 열리게 됐습니다. 8월 1일 개막 첫날에는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와 프랑스 대표부가 부대 행사, 북한, 비확산 위기와 핵 도전의 대응도 공동 주최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번 NPT 평가 회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고 7차 핵실험을 강력히 경고할 예정입니다. 애덤 셰이먼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는 26일 국무부 전화브리핑에서 이번 NPT 평가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셰이먼 대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의나 결론이 나오더라도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조약국들은 북한이 행할 수 있는 어떠한 잠재적인 핵실험이나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도 규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and call on it to cease all provocative nuclear and missile related activities and of course
셰먼 대표는 또 북한이 NPT에 가입했다가 조약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적발되자 탈퇴를 결정했다며 이는 NPT의 미래에 대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22일 VOA에 이번 NPT 평가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는 북한은 NPT 및 안보리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하여 핵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바 NPT 평가 회의에서 북핵 문제 논의는 북한뿐 아니라 NPT 체제 자체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논평 요청에 대해서는 북한은 21세기 핵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로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가 미사일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 자금의 최고 3분의 1을 사이버 활동으로 마련한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28일 북한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최고 3분의 1까지 충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워싱턴의 민간연구소 신미국안보센터가 주최한 대담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우려 수준이 최근 높아졌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의 사이버 역량을 매우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I'm very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cyber capabilities for three reasons. One, they use cyber to gain, we estimate, up to a third of their funds to fund their missile program.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우려하는 이유로 먼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해 사이버를 활용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이나 해외 여러 나라에서의 북한 IT 노동자들의 활용 등이 그런 차원으로 이는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분명히 북한이 많은 발사와 함께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킨다는 점은 우리의 우선순위라면서 사이버가 미사일 개발의 핵심 수익원인 만큼 이는 우리가 꼭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올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제재 조치 등 혁신적인 많은 일을 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획득하는 것을 더욱 위험하며 부담스럽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노력하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어 북한은 사이버상에서 파괴적인 공격을 감행해온 나라이며 그들이 계속 혁신한다는 점도 우려 이유로 꼽았습니다. 특히 자금 획득이나 피해를 입히기 위해 사이버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역량이 뛰어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re also of concern because they're one of the countries who have conducted destructive attacks in cyber and because they are continuously innovating.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등 4개국 중 북한의 사이버 위협 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4개국 모두 다른 이유로 우리의 상위 리스트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모두 탈취든 파괴적 목적이든 각각의 국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활용한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순위를 매기는 대신 각각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응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번 주 한국 방문에서는 사이버를 통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획득을 더욱 어렵게 하기 위해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국가 행위자들에 대응한 더 좋은 방어 방안과 사이버와 공급망 안보 등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NSC의 에이드리엔 왓슨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뉴버거 부보좌관이 25일부터 27일까지 사이버 관련 현안에 대한 미안 동맹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버거 부보좌관의 이번 방문은 지역과 국제 사이버 문제에 대한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을 포함한 사이버 위협에 맞설 것이라는 지난 5월 방한 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공동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뉴버거 부보좌관이 한국 당국자들과 회동해서 핵심 기반 시설과 정부 시스템 보호, 사이버 사고 대비, 국제법과 책임 있는 행동에 관한 규범 존중 강화, 파괴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사이버 활동 저지를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는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버거 부보좌관이 사이버 범죄와 관련 돈 세탁 방지, 암호화폐 보안, 역량 구축과 정보 교환 등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약속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하원의 랜섬웨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북한 등 적국의 사이버 공격에 맞서 미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담았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27일 본회의에서 랜섬웨어 법안 등 12개의 안건을 일괄 표결에 붙여 찬성 336표, 반대 9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거스 빌리라케스 공화당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으며 일주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랜섬웨어 법안은 해외 위협으로부터 미국 내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6년 제정된 안전망법의 개정안입니다. 법안에는 북한 등 적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 정부의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방거래위원회가 랜섬웨어와 같은 적국의 사이버 공격 관련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기존 안전망법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적국으로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 중국,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법안에 명시된 적국에 위치한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해당 정부가 연루된 사이버 공격의 접수 규모와 세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고 2년마다 보고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법안은 해당 국가의 정부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갖고 다른 나라에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부 내용도 파악해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FTC가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미국 기업의 안보를 보호할 구체적 입법 제안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빌리라키스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사건들은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 안보의 문제이며 미국인들에게 해를 끼치길 원하는 자들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한국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빅토리아 누랜드 국무부 정무차관이 서울에서 한국 고위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하며 한반도 안보, 동맹관계와 경제협력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누랜드 차관은 한국의 정보기술 기업도 방문하고 차세대 국제관계 전문가들도 만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토리아 누랜드 국무부 정무차관이 한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응하고 동맹관계를 심화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놀란드 차관은 27일 트위터에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만나 미한동맹과 국제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흥미진진한 일들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양측이 북한과 북핵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이 미한 정상이 5월 합의한 외교 국방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를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우선순위를 두고 다뤄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한의 도발 시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과 더불어 대북 외교에서 유연하고 열린 접근을 추진하기 위해 더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란드 차관은 트위터에 이도훈 외교부 2차관도 만났다며 미한 경제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흥미진진한 일들을 점검했다며 한국은 미국의 여섯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이와 관련해 한국 기자들에게 양측이 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 간 반도체 공급망 대화인 칩4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반도체 공급망 대화와 관련해 일부 의견 교환이 큰 틀에서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안정적 관리, 인재 양성, 연구개발 등을 논의할 협의체로 칩4를 출범하자고 한국, 일본, 타이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란드 차관은 또 트위터에 27일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면담했다며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기회와 전략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양측은 한국 정부가 만들고 있는 대북 정책 로드맵 담대한 계획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에 맞춰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분야에서 단계적인 상응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27일 한국의 대북 정책 구상에 대해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의에 바이든 정부는 북한 정책에 대해 한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이 접근법은 2022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놀란드 차관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도 만났다며 미한 동맹관계와 글로벌 협력관계에 대해 광범위하게 살펴볼 수 있어 기뻤다고 밝혔습니다. 놀란드 차관은 이 밖에 한국의 정보기술 기업인 네이버 본사도 27일 방문해 즐거웠다고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과 파트너라는 점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한국 언론에 놀란드 차관이 인공지능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놀란드 차관은 이밖에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차세대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놀란드 차관은 2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5월 방한 이후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제닛 옐런 재무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방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약 4개월 만에 전화통화를 하고 타이완 문제를 비롯해 양국 현안과 영내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타이완 문제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북한 문제를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언급이 없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전화통화를 하고 타이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양자관계와 다른 영내와 국내 문제 등에서 중요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특히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현상 유지에 대한 변화나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일방적 시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통화가 미중 간 대화 채널을 유지 발전시키고 양측 간 차이를 관리하며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에서는 서로 협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히 기후변화와 보건안보 대응과 관련해 이번 통화에 대한 후속 협의를 이어갈 것을 실무팀에게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는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이날 통화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8시 33분부터 10시 50분까지 2시간 17분간 진행됐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통화가 이루어진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보도자료와 브리핑 등 백악관 공식 발표에서 북한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미 정부 고위관리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기후변화와 보건안보 등 양국의 공동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적 여파와 관련한 견해를 교환하고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깊은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타이완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루어진 이날 통화에서 신경전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타이완 독립과 분열, 외부 세력의 간섭을 결연히 반대한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 민심은 저버릴 수 없으며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며 미국 측이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길 희망한다고 중국 측은 밝혔습니다. 미 고위관리는 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두 정상이 직접적이며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차이가 있지만 40년 넘게 이를 관리해왔다며 이 문제에 대해 열린 소통 창구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 두 정상은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반대가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7일 중국 측에 한국의 남부의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어떻게 훼손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이날 트위터에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를 비판한 류샤오밍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의 트윗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드는 지역 방어 시스템이라며 중국의 첨단 센서들은 사드 레이더가 어떤 모드로 작동하는지 구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는 탐지 범위가 600km인 종말 모드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중국의 반대가 정말로 한국을 겨냥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한국이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소프트 제재로 인해 2017년 한 해에만 8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롯데그룹 회장도 이에 관해 할 말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7년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보복을 가했고 롯데 측은 중국 사업 대부분에서 철수했습니다. 앞서 중국의 류샤오밍 특별대표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미국의 나쁜 의도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17년 한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정중한 성명을 발표했던 것을 아직도 분명히 기억한다며 이는 양국 간의 상호 신뢰 심화와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류셔밍 대표는 이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한국은 주요 안보 문제에 대해 계속 신중하게 행동하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셔밍 대표는 이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한국은 주요 안보 문제에 대해 계속 신중하게 행동하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표명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와 미 한일 군사동맹에 불참한다는 이른바 사드 3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전협정 기념일을 선포한 데 대해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전 정전 69주년을 맞아 용감한 참전용사들의 봉사와 희생을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믹스 위원장은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을 선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우리가 한반도의 최종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인들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봉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 직면하고 있는 안보 도전을 인식하도록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국전쟁 정전일인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하며 1950년 6월 미국은 북한 공산정권 그리고 궁극적으론 중국에 대항해 벌이는 한국의 싸움에 동참함으로써 해외에서의 자유를 수호하라는 부름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쟁이 발발한 지 3년 만에 정전협정이 체결됐다면서 이후 70년 가까이 이어진 평화와 미국과 한국 국민 간 지속적인 관계는 한국에 번영하는 민주주의와 놀라운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과 같은 폐쇄 국가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설립 25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 정부의 행태를 심도 있게 보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자유아시아 방송 설립 25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구두 표결로 승인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뒤 약 10개월 만에 상원에서 채택됐습니다. 결의는 아시아의 폐쇄된 사회에 사는 주민들에게 검열받지 않은 정확한 뉴스를 제공한다는 사명을 갖고 미 의회가 설립하고 지원하는 독립적인 언론기관으로 설립 25주년을 맞은 자유아시아 방송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외국 정부로부터의 위협과 역경 그리고 아시아와 전 세계의 언론 자유에 대한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자유아시아 방송 전현직 기자의 헌신과 용기를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아시아 방송이 독립성과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데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이고 성공을 거두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북한 정부의 행태에 관한 깊이 있는 보도를 해봤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제노동 이용과 정치범 수용소, 핵실험 시설에서의 활동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관한 내부 인식 등에 대한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고위관리 출신 탈북민들은 북한을 떠나 국경 너머에 있는 미래를 추구하기로 한 요인으로 자유아시아 방송에 보도를 꼽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에 따르면 1989년 중국의 태난먼 광장 학살 사건 이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제시 헬름스 전 의원 주도로 상하원 초당적 그룹이 모여 자유아시아 방송 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1994년 제정된 국제방송법에 따라 자유아시아 방송이 설립됐습니다. 한편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제임스 맥거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유아시아 방송 설립 25주년 기념 결의안이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하원에서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추모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미일 관계를 대폭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개념을 주도했으며 대북 제재를 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샤보 공화당 하원 의원은 지난 26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죽음을 애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암살을 규탄한다는 입장과 함께 미일 동맹 영역에서 총리로서 남긴 업적을 조명했습니다. 결의안은 아베 전 총리는 미일 동맹의 굳건한 옹호자였다며 총리 자격으로 미국을 10차례 이상 방문해 양국 관계 강화를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베 전 총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을 촉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아베 전 총리는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타이완과의 다자간 협력 강화, 국제 평화 유지 임무에 대한 실행 계획 제공, 일본 자위대를 통한 재난 구호 등을 통해 많은 공동의 도전에서 미국을 지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아베 전 총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구상한 것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공동의 개념으로 채택한 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도 아베 전 총리를 추모하는 결의가 발의돼 지난 20일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상원 결의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상원 결의에는 아베 전 총리가 북한의 비핵화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평가가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신임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 임명을 환영하며 함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인선과 관련해선 발표할 내용이 없지만 인권을 외교의 중심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8일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취임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위어웨이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대사와 한국 정부와 함께 북한 내부의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8일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이 대사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미국과의 공조, 유엔과의 협조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지난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임명되며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대사로 임명돼 1년간 활동한 이후 계속 공석이었습니다. 한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 관련 진전 상황에 대한 VOA의 질의에 국무부 대변인은 현 시점에 이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바이든 해리스 정부는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확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 자리는 로버트 킹 전 특사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난 2017년 1월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1년 6개월 넘게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중국 정부에 통보문을 보내 지난해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 가족의 생사와 행방 등 관련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유엔에 탈북 난민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유엔 인권기구는 이 사안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28일 한국 내 인권기록조사단체인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에 소환을 보내 중국 정부에 탈북민 관련 통보문을 보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5월 한국에 사는 탈북민 박보경 씨를 대리해 지난해 1월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된 뒤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 리홍기 씨 부부와 리태인 씨 등 박 씨 가족 3명에 관한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단체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5월 개최한 제127차 정례회의에서 이 문제를 검토했다며 6월 10일 중국 정부에 이에 관한 통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보문에서 실무그룹은 이들의 생사와 행방을 분명히 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로부터 받는 모든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단체에 전달할 것이라며 관련성을 고려해 이 통보문을 북한과 일본 정부에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VOA가 입수한 통보문에 따르면 유엔은 탈북민 3명의 가족관계와 신상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마지막 목격 장소는 지린성 연길의 수감시설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내 탈북 난민 보호에 관한 유엔의 대중 압박은 중국 정부의 반발과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토마스 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연 간담회에서 중국 정부가 자신에게 기본적으로 중국 내 탈북민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Several times they asked me to basically and I used their words to reframe.
하지만 퀸타나 보고관은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는 자신의 임무에 속한 사안으로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며 이후 VOA에 중국 정부가 국제법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퀸타나 보고관과 닐스 멜저 유엔 고문 문제 특별 보고관, 미리암 에스트라다 카스틸로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부의장은 별도로 중국 정부에 공동소환을 보내 중국에 구금된 북한인 1170명에 관한 정보와 법적 근거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현장 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유엔의 입장을 지속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 보낸 답변서에서 탈북민들은 불법 경로를 이용해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했다며 이들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 중국의 출입국 절차, 법과 규정 위반을 언급하면서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인들은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탈북민을 대신해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진정서를 제출한 전화기정위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28일 BOA에 통보문 발송은 유엔이 탈북민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중국에서 언제 북한을 송환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관심을 좀 환기시키려고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석관은 또 중국 내 탈북민 보호와 관련해 전임 정부에 이어 현 윤석열 정부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아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박보경 씨가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인 지난 3월 한국 대통령 선거 당시 유력 후보였던 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소환을 보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저지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새 정부 역시 별다른 반응이나 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박보경 씨는 당시 BOA에 가족이 공안에 체포된 뒤 한국 정부의 도움을 호소하고 중개인을 통해 공안 당국의 뇌물을 시도했지만 모두 허사여서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공개 소환을 보냈다고 말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할 때 사람이 먼저다 막 이렇게 공약하고 올라왔는데 실제로 우리 탈북자들 무시하고 탈북자들 외면하고 부모님 고향 자체가 대한민국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지푸라기라도 담는 심정으로 호소한 거죠. 제가.
미국의 한 대북 소식통과 한국의 인권단체 관계자는 28일 BOA에 북한 당국이 10월부터 코로나로 외국에서 입국하지 못하는 파견 인력 등 북한인들을 점진적으로 수용한다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 수감시설에 장기간 체류 중인 탈북민들의 북송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실비아 살몬 새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이신화 신임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가 이 문제를 긴급 의제로 논의해 대응 노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과 중국 대학의 과학 분야 협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10편이 넘는 논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는데 일부 북한 연구원은 중국 대학에 소속돼 있어 안보리의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논문 관련 웹사이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올해 북한 연구진이 참여한 논문 약 50개가 추가됐습니다. BOA가 이 웹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지난 1월 이후 북한 김일성대와 김책공업대를 비롯해 평양 소재 연구기관 소속 연구진이 제출한 논문이 심사를 마치고 국제학술지 등에 게재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50여 편의 논문 중 약 10편은 북한과 중국 연구진이 공동 연구를 통해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4월 화학공학저널에 실린 논문엔 8명의 연구진이 참여했는데 이 중 7명이 중국 대학 출신이고 나머지 1명은 북한 평양건축종합대학과 베이징과학기술대학의 공동으로 소속된 북한 연구원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최초 제출된 이 논문은 질소 산화물의 저감 방식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양이온 아스팔트 유화제 제조에 관한 연구 논문은 평양 출신 북한 연구원 3명과 중국 상하이 퉁지대학 소속 연구원 1명이 공동으로 집필했으며 국제교통과학과기술저널에 실렸습니다. 아울러 올해 5월엔 산업과 공학 화학 저널에 김일성대학 소속 북한인과 중국 샤먼대학 등에 적을 둔 중국인 등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올해 공개된 북중 연구진의 공동 논문이 핵이나 미사일 기술을 직접 다루진 않지만 과거 유엔 안보리가 다양한 공학 분야에서 북한과 제3국 간 협력을 금지한 만큼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발사에 따른 결의 2270호에서 유엔 회원국이 자국민을 통해 북한의 핵활동이나 핵무기 전달체계 개발에 관한 전문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어 같은 해 채택한 2321호에선 교육이나 훈련이 금지된 분야를 첨단 재료과학과 첨단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등으로 지칭하며 2270호에 다소 모호한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와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2321호 결의 내용을 근거로 북한과 중국 연구진들의 공동 연구 행태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연구진이 중국 대학에 소속돼 있는 사실 자체도 또 다른 제재 위반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논문에 이름을 올린 일부 북한 연구진은 중국 대학에 몸담고 있거나 북한과 중국 대학 모두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들 북한 연구진이 중국 대학으로부터 월급을 수령하거나 생활비나 학비 보조, 장학금을 받는다면 역시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앞서 BOE는 지난해 게시된 한 논문에 이름을 올린 북한 연구진 김학봉이 김책 공업대를 거쳐 현재 중국 저장대에 수학 중이란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BOE에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일 수 있다며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당시를 기점으로 2년 뒤인 2019년 12월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는 건설업이나 벌목업, 식당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인식되지만 과거 안보리는 북한 국경 밖에서 외화 수입을 거두는 모든 북한인을 해외 노동자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피하고자 선제적으로 북한의 고등교육기관이나 북한 출신 학생 등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탈리아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국적자 4명이 국제과학대학원과 국제이론물리연구소에 통합 박사 과정에 소속돼 있었지만 결의 2321호 채택 이후 학교의 결정에 따라 수학과 신경과학 등 덜 민감한 분야로 전공을 바꿔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역시 과학기술 분야에는 더 이상 학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고학 분야에만 학생이 남아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 프랑스 동방언어문화대학과 슬로바키아의 코멘스키 종합대,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대 등은 북한 김일성대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자매결연 관계로 소개했지만 이들은 최근 BOE에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김일성대가 공동연구를 한다고 지목한 영국 런던 제국대와 이탈리아 국제이론물리센터 등도 현재 김일성대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BOE에 서구 대학들과 자매 결연을 맺었다는 김일성 대학 웹사이트의 주장은 거짓이거나 지금은 완전히 지난 일이라면서 이들 대학이 김일성대의 일방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북중 화물열차 운행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소독시설이 들어선 북한 의주비행장은 과거 유입된 화물로 여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수송기로 긴급 공수된 방역물자는 모두 북한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주비행장은 여전히 파란색 덮개로 뒤덮인 화물로 가득합니다. BOE가 최근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의주 비행장에는 과거 유입된 일부 화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화물이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소독시설인 의주 비행장은 열차를 이용해 중국에서 넘어온 화물이 보관되어온 장소입니다. 앞서 BOE는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된 올해 1월 이후 이곳에 화물이 쌓여가는 모습을 포착해왔습니다. 화물은 약 2.5km 길이 의주 비행장 활주로와 유도로 그리고 그 사이의 공간에 내려진 뒤 최대 3개월의 격리 상태를 거쳐 북한 내부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중국 단둥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곧이어 의주 비행장 운영도 멈춘 듯 화물 출입이 끊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6월에 새로운 화물이 등장한 모습이 몇 차례 관측되면서 운영이 재개된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은 6월과 비교해 활주로 중간 부분과 북쪽 끝부분에 있던 일부 화물이 사라졌을 뿐 별다른 차이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입되는 화물이나 격리를 끝내고 북한 내부로 운송되는 화물이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세관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중국 해관총사의 북중 무역 자료에 따르면 양국의 6월 무역액은 약 2천만 달러로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합작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와 수출액 만 달러 미만 제품을 제외하면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 판매한 물품은 단 한 종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대중무역은 선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고려항공 수송기로 운송돼 평양 순안공항 북부 활주로에 보관 중이던 화물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앞서 북한 고려항공 수송기 3대는 지난 5월 중국 선양 타오셴 공항을 다녀온 뒤 기존에 머물던 남쪽 계류장 대신 북부 활주로에 격리됐습니다. 이후 이들 수송기가 계류된 지점 인근에 컨테이너로 보이는 화물이 포착됐습니다. 이 화물은 수송기가 격리를 끝마친 지난 7일 이후에도 같은 자리에 남아있었지만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화물도 격리를 끝내고 북한 내부로 운송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40년간 반복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 관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56년 7월 29일 독일의 음악가 로베르트 슈만이 46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10년 독일의 한 문학가 집안에서 태어난 슈만은 어렸을 적부터 문학과 음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8살 때 슈만은 당대 유명했던 피아노 교사 프리드리히 비크로부터 음악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때 슈만은 자신보다 9살 어린 비크의 딸 클라라 비크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스승 비크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결국 30살 때 슈만은 클라라와 결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때 슈만은 여인의 사랑과 생애, 시인의 사랑 등을 포함해 140여 곡을 작곡합니다. 독일의 유명 작가인 하인리히 하이네의 시에 곡을 붙인 시인의 사랑은 클라라에 대한 슈만의 사랑과 열정을 표현한 곡으로 슈만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던 슈만은 1856년 7월 29일 46살을 일기로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슈만은 독일 낭만파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81년 7월 29일 영국 런던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의 결혼식이 성대에 거행됩니다. 신랑 찰스 황태자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남이었고 신부 다이애나는 평범한 가정 출신의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이날 런던 거리는 결혼식을 보기 위해 몰려든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예식에 초대된 하객 수만 해도 3,500명이 넘었고 이날 예식이 전 세계 50여 개 나라의 텔레비전 방송으로 생중계돼 전 세계 7억 5천여 명이 예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 세계인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부부의 결혼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후인 1996년 찰스와 다이애나 부부는 이혼하고 1년 후 1997년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비오의 방송은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오의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기,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기,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비오의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플러스의 자세한 소개는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